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부터 시작된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 개편으로 새로 선보이게 된 주간 뉴스와 화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 취재기자들이 직접 나와서 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윤국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최원기 기자와 이현철 기자 그리고 서지연 기자 세 분 나와 있습니다. 세 분 수고 많으십니다. 예, 이번 주 주요 뉴스는 단연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간의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북핵육자회담에서 핵불능화 시한을 정한 2단계 조치 합의문이 채택된 것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자, 먼저 정상회담 얘기를 좀 해보죠. 남북한은 4일 발표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이란 제목의 공동선언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이산가족 상시상봉 추진 등에 대해 합의했는데요. 노무현 대통령은 이 중에서도 특히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가 이번 선언의 핵심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원기 기자, 특별지대의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서해안 특별평화협력지대는 한마디로 그동안 문제가 됐던 서해안의 그 북방한계선 문제를 그 이 지역의 특별 경제구역을 만들어서 해결하자는 큰 구상입니다. 7년 전에 1차 정상회담이 열렸지만 사실 그동안 서해안은 북방한계선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과 긴장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서해안의 공동 어로 수역을 만들고 임진강 하구를 공동 개발하고 또 남포와 해주를 개발해서 서해안을 그 갈등의 지대에서 평화의 지대로 만들자는 것이 이번 평화협력지대의 그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같은 방안이 제대로 실천만 되면 서해 북방 한계선을 둘러싼 남북 갈등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제라면 대통령 임기를 석 달 남겨놓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 같은 방안을 실천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그동안 그 남북화의 움직임에 그 번번이 제동을 건 북한 군부가 이 방안에 어떻게 나오는지가 새로운 변수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동안에 북한의 경제에 대해서 서지현 기자 많은 관심을 갖고 취재를 해오셨는데요. 이 특별지대 구상, 이번 합의가 남북 간에 경제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다 주게 될까요?
예, 우선 이 서해안 특정 구역에 이 공동 어로 수역을 설치할 경우 남북 간 긴장 완화는 물론 상시적으로 NNL을 침범해서 불법 조업을 벌여온 중국 등 이 제3국 어선의 과잉 남핵을 방지함으로써 남북 어민이 모두 얻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서해 5도 부근은 북방 한계선 영향으로 중국 어선들에게 사실상 점령당했던 상태였는데요. 아직 수치로 이를 환산하는 것은 좀 이른 감이 있지만 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그 예를 하나 들어드린 거고요. 전체적으로는 한국의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남북경협이 계획대로 진행만 된다면 모두 1429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1429억 달러면 정말 엄청난 액수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 가운데 이제 북한 측은 개성공단과 해주 경제특구 또 사회 간접 투자 등의 효과로 1381억 달러의 효용을 얻을 것으로 예상됐고요. 한국 측은 이 대북한 사회 간접 시설 투자로 인한 산업별 효과로 48억 달러의 정도의 그 경제 효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특히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이 개성공단 개발 부문의 투자 유발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최현기 기자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역시 이행 여부가 가장 큰 관건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이현철 기자, 핵심 현안 중에 하나인 핵 문제를 좀 보죠. 이번 선언에서는 6자회담의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이런 수준에서 짧게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번에 두 정상 간의 깊이 있는 논의가 핵 문제와 관련해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십니까?
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최우선 과제인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이 같은 상징적인 수준의 언급에 그친 것에 대해서 미흡한 수준이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핵 문제는 미국과 북한 간 문제라면서 한국은 빠지라고 했던 북한의 태도를 미뤄볼 때 이 문제가 정상회담 합의문에 포함된 것 자체가 성과가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정상회담장에 북한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포상을 불러서 핵 문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또 소상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노무현 대통령은 귀한 보고회에서 김 위원장이 아무 이의 없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을 했고 또 앞으로 지켜야 할 원칙들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확인해 줬다는 점을 설명했는데요. 북한 최고 지도자가 의지를 밝힌 만큼 이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노 대통령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이 제안했던 종전선언 방안을 김 위원장에게 설명했다고 말하면서 김 위원장도 그 같은 방안에 기본적으로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미국 측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가 필수적인 만큼 김 위원장의 동의는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이현철 기자가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사실 이런 내용은 선언에는 공식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최은기 기자 어떻습니까? 이 같은 사실 이현철 기자의 설명을 들어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핵 폐기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선언에는 왜 한 줄로 간단하게만 언급되어 있을까요?
북한은 전통적으로 핵 문제는 남한하고 다룰 문제가 아니라 미국하고 다룰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그 짐작을 해보면은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 문제를 틀림없이 얘기를 노무현 대통령과 했을 겁니다. 다만 이것을 남과 북 모두 다 6자회담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내가 비핵화를 하겠다. 따라서 그 이 문제는 6자회담과 2.13 합의를 우리가 잘 되도록 지켜보자. 그리고 아마 얘기를 했고 노무현 대통령도 이에 대해서 그렇게 합시다라고 아마 그 동의를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또 하나 주요 의제가 있었죠. 국군 포로와 납북자 문제가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성과가 없어서 미안하다 이렇게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번 선언 1항에 남과 북은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것이 앞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인권단체들이나 납북자 가족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겠는데요. 서지현 기자, 이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예, 지금 납북자와 이 국군 포로 가족들은 이번 선언에 자신들의 문제가 명시되지 않은 것에 너무나 낙담하고 있고요. 또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단체들 간 연대를 통해서 항의 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었는데요. 이미 오늘부터 저희가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인터뷰하기도 했었는데 한국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 이미일 이사장이 청와대 앞에서 5일 오전부터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일반 이산가족들도 선언문에 금강산 면회소가 완공되는 대로 상봉을 통해 상봉을 확대한다 이렇게는 언급돼 있지만 이 수십만 이산가족들의 생사 확인이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굉장히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성용 납북자 가족 모임 대표는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너무 속상하다면서 정부가 자신들의 문제를 풀려고 뭐 전혀 노력이라도 기울였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들 단체들 간의 이 반발이 한동안 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서지현 기자, 이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는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 문제와 더불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미흡하게 아니면 전혀 다뤄지지 않은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어떠십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의 일부 관리들이 납북자와 국군 포로 문제가 정상회담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고 회담 전에 언급해서 상당한 기대를 모았었는데요. 기대치가 높았던 만큼 한마디도 직접 언급이 되지 않았던 것에 이 기대를 많이 가졌던 가족들이 더욱더 분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최은기 기자, 이번 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환대가 김대중 전 대통령 때에 비해서 못했다는 지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아무래도 이번 정상회담이 지난 2000년 1차 정상회담에 이어서 7년 만에 열리는 회담이다 보니까 그 신선도라고 그럴까, 그 감동이 1차 때만 못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차 정상회담이 그 총론적인 성격이 강했다면 이번에는 아무래도 그 경제협력 등 강론적인 성격이 강했습니다. 자연 회담이 그 정치적 회담, 총론적인 회담보다는 실무적이고 세부적인 분야에 그 초점을 맞춘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분위기가 덜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 있었고요. 또 실제로 조그만 걸로 보면 1차 정상회담에 비해서 이번 정상회담 시간이 한 절반에 부족하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환대나 뭐 분위기가 1차 때보다 나쁘다고 해서 이번 정상회담을 너무 평가절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역시 분위기보다는 어느 정도 그 결실을 맺었느냐, 그리고 그 결실을 어느 정도 하나씩 다 실천해 나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니까요. 앞으로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도 그 최원기 기자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요. 아, 1차 정상회담이 첫 번째라는 상징적인 측면이 강했다면 2차 정상회담은 앞으로 정상회담의 정례화를 위해서도 실무적으로 꼼꼼히 남북 간의 현안들을 챙기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았었나는 생각이고, 그 같은 것이 이번 정상회담 선언문에 그대로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차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문 보면 다섯 개 항이 짤막하게 나와 있고 추후 사항들은 관련 정부 당국자들 간에 논의를 한다 이렇게만 지적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10개 항의 공동선언에 또 경제 부문이 특히 자세하게 언급된 것을 보면 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의 어떤 상징성보다는 실질적인 결과에 많이 중점을 뒀고, 또 이런 문제들을 굳이 정상회담 선언문에 넣자고 해서 아마 이것이 정상회담 합의문에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정상회담 선언 내용 자체하고는 별도로 이번 정상회담 기간 중에 우리의 관심을 끄는 부분이 또 하나 있었죠. 바로 김정일 위원장과 관련한 건강 이상설, 이게 아니었습니까? 자, 이번 정상회담 기간 중에 김정일 위원장은 첫날 공식 환영 행사 그리고 셋째 날 환송 오찬 행사에서 각각 자신의 건강 문제에 대한 한국 언론들의 보도에 대해서 부인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이현철 기자, 발언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김 위원장의 건강 문제는 이것으로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게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내가 환자도 아닌데 집에서 뻗치고 있을 필요가 있겠는가? 또 내가 마치 당뇨병에 심장병까지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 두 가지 발언이 김 위원장이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이번에 한 발언입니다. 김 위원장이 7년 전에 비해서 무척 수척해진 모습으로 노 대통령을 영접을 나오면서 건강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기도 했습니다만,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대외적으로 불식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풀이할 수도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내가 조금만 움직여도 크게 보도들을 하는데 기자가 아니라 작가인 것 같다는 농담으로 건강 이상설을 일축했는데요. 이 같은 상황은 1차 정상회담 때 구라파 언론들이 자신을 은둔자로 묘사하는데 김대중 대통령 덕분에 은둔자에서 벗어나게 됐다며 그 같은 논란을 피해갔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정상회담에 수행했던 다른 관계자들도 김 위원장의 건강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이래서 일단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북한이 워낙 폐쇄된 사회인데다가 또 김 위원장 1인 체제이기 때문에 김 위원장의 건강에 조금이라도 이상징후가 보인다면 언제든지 또다시 건강 이상설이 불거질 개연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렇긴 하지만 이현철 기자 설명을 들으니까 몇 달 전에 영국의 한 언론이 보도한 것이 생각이 나는데요. 보좌진의 도움이 없이는 김 위원장이 30m도 혼자 걸을 수 없다. 정보소식통의 발언을 인용해서 보도한 적이 있는데, 사실 북한이 굉장히 통제된 사회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하긴 해야 되겠지만 너무 무책임한 보도들이 나오는 측면도 없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김 위원장은 그 문제와 관련해서 또 발언을 했는데요. 북한이 심장병이나 당뇨병에 약하다 보니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의 의사들을 불러왔는데 아마도 그런 일이 그런 추측을 불러일으킨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경협이나 통일 문제 등 다 좋은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일반 북한 주민들에게 가장 절박한 관심사는 뭐니뭐니 해도 식량 문제 해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식량 사정이 나아질 것이란 기대를 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번 정상선언에 이 문제와 관련한 언급이 있습니까? 이현철 기자.
사실 정상급 회담에서 쌀이나 또 비료 지원 같은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합의문에는 농업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포괄적으로 이 안에서 북한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는 즉각 제2차 남북농협협력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해서 시범협동농장을 운영하고 또 종자를 개발하고 또 처리시설을 지원하고 산림녹화, 병충해 등에도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협동농장은 남한의 기술과 자본과 또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해서 생산력을 높이겠다는 방안인데요. 이미 지난 1차 남북농업협력추진위원회에서부터 핵심 사업으로 거론되어 온 사업입니다. 특히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남과 북의 인력이 합쳐서 농사를 지어봤더니 생산량이 두 배로 늘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에 경기도 공무원들과 북한 주민들이 단공리 협동농장에서 공동 벼베기 행사를 한 뒤 추수한 뒤 그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인데요. 이것이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면 북한의 식량난 해소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문제는 북한이 협동농장 등의 사업에 있어서 물적, 인적 교류를 제한 없이 허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느껴서 인적 교류는 제한하면서 물적 지원만 받겠다 이렇게 나오면은 또다시 예전처럼 계획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시범 협동농장 사업이라든지 산림녹화, 병충해 제거 이런 것들은 사실 당장에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는 아무래도 중장기 과제가 아닌가 싶고요. 서지은 기자,
네.
북한의 지금 식량 사정이 어떻습니까?
예, 일단 지방의 경우는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대북지원단체 좋은 벗들에 따르면 특히 전반적으로 쌀 가격이 지속적인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서 일반 주민들이 굉장히 힘겨운 상황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8월 수해 이후에 국제사회에서 많은 지원이 갔지만 주민들은 아무리 지원쌀이 많이 들어왔다고 해도 그림자도 못 봤다. 또 빨리 지원쌀이 들어와서 배급은 안 주더라도 쌀 가격이라도 내리면 좋겠다. 뭐 이런 말들을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평양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들어간 쌀이 지원이 됐는데 다른 지역은 뭐 원천 자체가 아주 부족한 상태라고 합니다. 특히 쌀 가격의 경우는 황해도 해주 지역의 경우 추석 때는 킬로그램당 쌀이 2,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도 여전히 높은 1,700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 옥수수 가격도 킬로그램당 800원대인데 이거는 이전에 입쌀 가격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어서 뭐 일반 주민들은 사 먹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데요.
예, 그렇군요. 자, 우리 정상회담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으로 정상회담 못지않게 중요한 이번 주 뉴스였죠. 10월 3일 북핵 합의에 대해서 좀 살펴보지요. 먼저 서지현 기자, 네. 합의의 핵심 내용을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예, 이번 합의는 이 연내에 영변의 주요 핵시설의 불능화와 또 핵 프로그램 신고를 마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합의문은 우선 북한이 영변의 5메가와트 실험용 원자로와 또 재처리 시설, 또 핵 연료봉 제조 시설을 12월 31일까지 완전히 불능화하도록 했고요. 이 불능화의 주체와 또 비용 부담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불능화 활동을 주도하고 또 초기 자금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핵 프로그램 신고와 관련해서는 연말까지 213 합의에 따라 이 모든 자국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한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다만 신고 대상은 핵 생산 시설을 의미하는 핵 프로그램으로 규정해서 북한이 보유한 뭐 핵 폭발 장치 또는 뭐 핵무기는 연내 신고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합의문은 6자 회담이 끝난 지 사흘 만에야 공식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된 이유는 북한에 대한 테러 지원국 해제 문제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현철 기자, 이 부분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요?
네, 여러 가지 정황으로 종합해 볼 때 미국은 올해 안에 북한을 테러 지원국에서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수석 대표인 힐 차관보가 미 의회와 이 문제에 대한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 단적인 사례입니다. 다만 미국은 국내 일부 보수 세력과 또 일본 등의 반대를 의식해서 6자 회담 비핵화 2단계 합의문에 해제 일정을 명시하지 않았고 북한도 이를 양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미국은 그동안 줄기차게 강조했던 농축우라늄과 플루토늄에 대한 신고 여부가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아도 된다고 양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미국과 북한 간의 사이드 언더스탠딩스, 즉 별도의 양해 사항이 합의 타결에 도움이 됐다고 지적을 했고, 또 한국의 언론들은 전략적인 모호성이라는 표현으로서 북미 간의 이면 합의가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미국과 북한 양측이 가장 중시하는 문제들이 합의문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면 합의에 대한 해석 방법을 놓고 또다시 논란이 불거질 불씨를 남겼다는 점입니다.
그렇군요. 자, 최현기 기자. 이번 합의에 따라서 다음 주 중에 미국의 핵 전문가팀이 평양을 방문할 예정인데요. 이 사람들이 평양에 가서 무엇을 하게 되는 겁니까?
미국의 핵 전문가팀은 그 영변 핵 불능화에 대한 구체적인 그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서지영 기자가 전해드렸듯이 육자회담이 지난번에 그 합의문을 채택을 했는데요. 그 미국의 그 전문가팀은 바로 이 합의에 따라서 영변에 도착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영변의 핵시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메가2 원자로 재처리 시설, 연료봉 시설 이런 것을 그 핵불능화 시킬 수 있을지 그것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조치 방안을 그 아마 마련할 것입니다. 다만 그 마음을 지금 놓을 수 없는 것은 저희가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만은 핵불능화보다도 중요한 것이 핵신고 시설입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그 북한이 과연 100% 핵신고를 모든 핵물질, 핵무기, 그 핵시설을 다 신고할지 여기에 대해서 아직 의구심을 그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육자회담이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번 주에 이 밖의 주요 기사로는 후쿠다 야스오 신임 일본 총리가 지난 1일 취임 후에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북한과의 과거사 청산과 국교 정상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는 소식, 그리고 미국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공격 가능성에 대비한 미사일 방어체제 수립과 관련해서 요격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번 한 주는 3일에 북핵 합의문 발표, 4일에 남북 정상선언 등으로 한반도의 정치 기상도가 매우 쾌청한 그런 한 주였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그동안의 경험에서 보면 이 정치 기상도는 무척 변덕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한반도의 운명에 매우 중요한 이번 두 합의가 아무쪼록 잘 실행에 옮겨져서 남북관계가 발전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 앞당겨지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끝으로 이번 주말에는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배능만 조선태권도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태권도 시범단 18명의 태권도 시범이 있습니다. 이들 시범단은 앞으로 2주 동안 미국 내 몇 개 지역을 순회하면서 행사를 가질 예정인데요.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은 북한 시험단의 첫 미국 방문 소식을 로스앤젤레스 현지의 통신원 그리고 저희 취재 기자가 직접 현지를 방문해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세 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뉴스와 화제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